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 첫 번째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붙들려가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을 받았죠. 재판받고 나온 이후에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래서 어제 본문은 어찌 보면 첫 번째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즉각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고 동시에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읽은 이 32절부터 37절은 두 번째 반응입니다. 연달아 나오는 반응인데 이는 어찌보자면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내용이고요. 동시에 신앙적인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즉각 행동할 때에는 옳게 행동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다 보면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또 형편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본문이 잘 기록합니다. 먼저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일단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물질 사용하는 데 나타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물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앞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앞부분에 보면 성령 충만과 방언 사건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였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없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하고 사도들 앞에 놓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양상이 지금 똑같이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기 이전과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 물질 생활에 있어서 일상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이게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길 테니까 좀 내 것을 챙겨야 하지 않나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도 핍박을 많이 받고 도망을 많이 다녀야 돼서 땅을 사거나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죠. 들고 튈 수 있는 값비싼 거, 현찰 이런 것들 들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보면 어쩌면 조금 있으면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면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를 구제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생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뒤에 33절에 보시면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깁니다만 또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편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수차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지껏 설교하면서 계속 부활을 설교했어요. 처음에 설교할 때도 두 번째 설교할 때도 재판 때문에 설교할 때도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모임들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부활을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이 설교의 주제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그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언을 했고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도 은혜를 받고 지금 또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를 들으면서 또다시 큰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말씀 선포에 있어서도 고난 이전과 이후가 은혜 받는 방식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이 또 이게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권력을 주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다 없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선포하는 이게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활이 훨씬 더 큰 소망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가끔 교회에 정말 형통하고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가정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고 도대체 걱정거리가 없는 목사님이 가끔 그런 성도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천국도 이만큼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있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그래도 다 천국을 다 우리가 소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부활을 그만큼 강하게 소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도리어 똑같이 들었던 부활에 대한 내용도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들리지 않았을까. 동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물건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갖고 있던 것, 움켜쥐고 있던 것을 옆 사람과 조금 나누면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물건도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고생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아마 절대 빈곤자를 뜻하는 거겠죠. 굶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당장 끼니가 간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부가 설명이 36절, 37절에 나옵니다. 물건을 나누어 사용했던 것에 대한 또 헌금했던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36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36절, 37절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32절부터 내용이 쭉 나왔는데 물질 생활에서 서로 함께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는 이 36절, 37절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각자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다 갖다 놓고 공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36절, 37절은 독특해요. 여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중에 사도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이분도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밭을 팔아요. 그렇죠? 밭이 있어서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럼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분은 밭이 있었지만 아직 안 팔았던 분입니다. 그럼 여지껏은 왜 갖고 있었을까요? 여지껏은 이미 다른 성도들은 다 재산을 팔아서 귀 앞에 두었잖아요. 성도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다 공용으로 두었는데 사도라고 일컬어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재산을 팔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왜 안 팔았을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여지껏 안 팔았던 사람도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라도 팔아서 교회 앞에 다 내어놓았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상투를 잡는다 이런 말을 하죠. 맨 끝에 무언가를 해가지고 결국 날려먹는 여러분, 집을 팔아서 헌금하던 사람도 지금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집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할 판국입니다. 언제 지금 망할지 모르잖아요. 여지껏은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는 핍박이고 고난이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헌금을 안 했던 사람, 지금까지 밭을 안 팔았던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고난이 찾아왔고 또 당시 지도자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위험한 지경이 되었는데 여지껏 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함께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함께 재물을 공유하는 모습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전과 마찬가지 모습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누군가가 누가 도대체 어려움이 있고 망해가는 곳에 자기 인생을 걸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사를 가려고 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사를 가려고 여기저기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 보면 밑에 현대시장이라고 있는데 현대시장 뒷골목 쪽에 이렇게 정말 인상 깊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서 갔었어요. 가봤더니만 인상 깊었던 이유가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있죠? 물 나오게.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거기 이제 아직 다 개발이 안 돼가지고 판자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 집이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제가 보러 갔었어요. 한 20대평 되나? 사가지고 조그만하게도 지어서 우리는 어차피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저기를 하자. 그랬더니만 애기 엄마가 나왔어요. 그 집을 팔겠다고. 애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딱 들쳐업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어째 이 집을 파시느냐? 그랬더니만 이분이 놀랍게도 자기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이 집을 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파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간 지 두 달인가 석 달 됐대요.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사기당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교회가 현대시장이 근처에 있었대요. 자기 집 근처에. 그러다가 교회가 월세 내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서 이사를 가는 교회가 된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기왕이면 교회가 이사를 가니까 당신도 집을 정리하고 교회 쪽으로 이사를 와라.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분이 철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교회를 두세 달밖에 안 다는데 집을 팔아?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게 확실히 사기가 맞을 것 같다. 더군다나 월세를 못 내서 망하고 있는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그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조금 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권면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또 들었던 생각이 야 나는 이 교회를 두세 달밖에 안 다녔다는 이 애기 엄마보다 참 내가 더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참, 그때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열댓 명도 안 되는 판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누가 성도가 오면 그런다고 뭐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니? 조금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 있는 저도 다른 사람이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저희 집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 때 하진이 아빠랑 같이 이삿짐을 싣고 갔었습니다. 저희 집 이사할 때 하진이 아빠가 와서 이삿짐을 날랐었어요. 트럭을 타고 가는데 현대시장 앞으로 가다가 하진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그런지 정말 상가마다 조그만한 교회들이 진짜 많네요. 상가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 조그만한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트럭을 타고 같이 가면서 제가 하진이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가마다 정말 교회가 많지.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들이.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 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작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너는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제서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바나바가 이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나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지껏도 안 팔았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 어려운, 보통 교회는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라고 생각해요. 뭐 집하라 성금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지껏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가 이번에는 동참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이전에 내가 주님 섬기지 못했던 것들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그런 마음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 앞에 드렸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곳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자기 살궁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모일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